찬송가 336장 다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 예수와 함께 예수를 따라가는 이삿교회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4월 둘째 주 주일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만 전심으로 예배하는 모든 참 예배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8장 임내 찬송 고백하시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141장 호산나 호산나 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 노래 부른다. 수많은 아이들이 즐거운 노래로 그 품에 안으시고 복 주신 주님께 온몸과 마음 드려 주 찬양합니다. 저 감난 산길 따라 큰 물이 따르며 그 손엔 종려가지 흔들며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무리는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외쳤지만 그 구원은 하늘의 것이 아닌 이 땅의 문제 해결에만 멈춘 외침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도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늘의 소망이 아닌 언제나 사라질 것들에 대한 마음을 빼앗긴 불신앙이 아닌지 오늘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우리의 일주일의 삶을 되돌아보며 기도합시다. 또한 고통받는 이웃을 외면하고 우리의 유익만을 구하며 살아온 삶을 회개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며 겸손히 입술과 마음을 열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난주간이 시작되어지는 종려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 면책을 구합니다. 하늘의 것을 구하지 않고 이 땅의 것만을 구하며 살았던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웃을 외면하며 우리 배만 불렸던 이기적이었던 우리 죄악들을 고백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상천하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려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죄가 너무나도 선명하여서 날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 연약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자비와 긍휼하심으로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우리가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합니다.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을 깊이 묵상합니다.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셨는지, 또 이 땅에서 어떤 삶의 모습을 보여주셨는지, 그 사랑과 용서를 기억하며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 기간에도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 예배당을 가득 채우며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들의 마음으로 받아서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다짐하는 새벽 기도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중풍 걸린 자를 고치시고 나병 환자를 깨끗게 하시고 열두 해 혈류증을 알아온 여자를 고치신 예수님, 당회장의 회당장의 손을 잡으시고 달리다 굶 일어나라 하신 예수님의 치유의 손길을 간절히 구합니다. 육체의 질병으로 인하여 밤낮으로 엎드려 기도하고 간구하는 주의 자녀들의 눈물을 돌아보시고 예수님의 치유의 손길로 그들의 각종 질병들을 고쳐 주시옵소서. 건강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애타하는 가족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용기와 희망을 놓지 않도록 믿음과 평안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십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으로 나와 예배 드립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남수호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옵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상의 삶이 복음이 통로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건강한 모습으로 좋은 환경에서 예배드리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열고 눈을 열고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권능이 운행하는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믿음 나 전하네 이삭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한 주 보내셨나요? 4월 13일 이삭 소식입니다. 오늘 주일 2, 3, 4부 예배 시학습 및 세례 입교식이 있습니다. 오늘 주일 4부 예배 후 본관 지하 화평홀에서 정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4월 14일 월요일부터 18일 금요일까지 새벽 5시 30분 본관 3층 은혜홀에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주세요. 다음 주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주일 1에서 4부 예배 및 청년부 예배 시 성찬식이 있습니다. 부활절 헌금은 전액 산돌피해 교회와 이웃을 돕는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다음 주 주일 4부 예배 후 각 장소에서 전도의 원례회로 모입니다. 유아 세례를 받기 원하는 부모님께서는 1층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일정은 주보를 참고해 주세요. 장애인의 날을 맞아 이삭교회 내 장애아동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슬로건 공모전을 진행합니다. 공모 주제는 본관 1층 로비 게시판 포스터를 참조해 주시고 접수는 오늘까지 1층 사무실에 수기 제출 또는 포스터에 삽입된 QR코드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문의는 이수진 집사님에게 해주세요. 4월 19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본관 3층 은혜홀에서 이삭교회의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교사들의 교육 및 재정비를 위하여 상반기 교사대학을 진행합니다. 교회 학교 교사 전원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소호천사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의 두 번째 만남이 4월 20일 주일 오후 3시 30분부터 6시까지 진행됩니다. 참여 신청은 오늘까지 QR코드 또는 사무실에 비치된 신청서로 신청해주세요.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주시고 문의는 홍창우 집사님에게 해주세요. 예수 안에 소망을 두고 예수와 함께 걸으며 예수를 따라 사랑을 전하는 한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삭 소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도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수 잘 믿읍시다. 네, 감사합니다. 내일부터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함께 참석해 주시고 은혜를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부활주일 헌금은 전액 산불 피해 교회와 이웃을 돕는 목적으로 사용되어집니다. 함께 또 헌금에 동참해 주셔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주변 이웃들에게 큰 힘이 되면 좋겠습니다. 교우동정 함께 나누겠습니다. 결혼 소식입니다. 구현모 형제, 구춘길 집사님, 박순덕 집사님의 아들이고요. 오는 토요일 오후 3시에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많이 또 축하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찬 형제입니다. 김도곤 목사님, 곽하영 사모님의 아들이고요. 오는 토요일 오후 12시에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많이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례 소식입니다. 우성택 집사님의 모친께서 소천하셔서 은혜 가운데 장례를 마쳤습니다. 위에서 또 함께해 주신 분들께도 감사드리고요. 이어서 성도들의 교제와 또 위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바로 이어서 우리 오늘 학습 또 입교 세례 예식을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광고 좀 하고요. 이준희 선교사님 모셨습니다. 이준희 선교사님 한번 일어나서 인사 한번 드릴까요? 네, 우리 박수로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준희 선교사님 고향이 저와 함께 영덕입니다. 이번에 산불로 인해 가지고 어머니 집이 전소되어져 가지고 우리 선교사님이 또 급하게 들어오셨습니다. 교회에서는 일정 금액을 위로금으로 전달해 드렸고요. 또 어머니께서도 또 마음적으로 좀 안정을 찾고 또 가정이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선교사님은 또 이번 주에 출국하시니까요. 또 예배 마치고 난 이후에도 성도의 교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세 가족 인사하고 우리 예식 진행하겠습니다. 유진출 우리 성도님 한번 일어서 주실까요? 네, 어디 계실까요? 한번 일어서 주시면은 유진출 성도님. 네, 저기 서 계십니다. 한 분 더 서 계시고 백방자 권사님 어디 계실까요? 네, 두 분 한번 일어서 주시면 우리 따뜻한 박수로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축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배 후에 또 제가 새 가족 부실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에서 바로 예식 진행하겠습니다. 학습 우리 예식부터 진행을 하겠습니다. 호명하면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혜숙 씨, 네, 김영태 씨, 문병지 씨, 강다은 씨, 김정현 씨, 김영현 씨, 김영호 B 씨, 네, 우리 학습입니다. 제가 질문할 때 예라고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다 여러분들의 또 신앙 고백의 증인이니까요. 다 들을 수 있도록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자신의 죄인된 생활을 버릴 것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홀로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증인들이 못 듣는 것 같아요. 저도 안 들리거든요. 뒤에 다 들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좀 더 또렷하게 크게 대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에 순복하기로 서약합니까? 네, 제가 입모양 보고 지금 제가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마지막이니까 마지막은 우리 크게 우리 또 우리 청소년들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주일을 거룩히 지키고 교회의 법도에 순복하며 어떠한 환경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믿기로 서약합니까? 예, 네, 제가 공포하겠습니다. 이제 이들이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한 것을 하나님과 교우들 앞에서 증거하였으므로 이혜숙 씨, 김영태 씨, 문병지 씨, 강다은 씨, 김정현 씨, 김영현 씨, 김영호 B 씨 이상 7명은 대한예수교 장로의 이삭교회 학습교인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우리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네, 자리 앉아주시고요. 네, 우리 입교 우리 진행하겠습니다. 호명하면은 대답하고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곽민형 씨, 네, 권노엘 씨, 정다은 씨, 김주한 씨, 배승유 씨, 박하윤 씨, 김주형 씨, 네, 조하은 씨, 홍성찬 씨. 예, 제가 동일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라고 크게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유아 때에 부모님들이 대신한 신앙 고백과 서약으로 세례를 받았는데 이제는 여러분이 장성하여 그 고백과 서약을 여러분 자신의 것으로 삼고 성실히 지킬 것을 확실히 서약하십니까? 네, 여러분 사춘기여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번 다 보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스스로 죄인인 줄 알며 당연히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만하고 정죄를 받아 마땅하나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구원에 이른 소망의 사람이 된 것을 분명히 인정합니까? 미안한데 입이 안 보였어요. 네, 다시 한번 제가 질문할 테니까 다시 한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망의 사람이 된 것을 분명히 인정합니까? 네. 우리 마지막 질문입니다. 저도 너무 마음이 떨립니다.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 되시는 줄을 믿으며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다만 예수뿐인 줄 알고 그를 믿으며 그를 좇고 그만을 의지하기로 확실히 서약합니까? 네, 제가 공포하겠습니다. 이제 이들이 하나님과 온 회중 앞에서 그 신앙을 따라 성실히 서약하였으므로 광민혁, 곤노엘, 정다은, 김주한, 배승유, 박하윤, 김주형, 조하은, 홍성찬, 구명 대한예수교 장로의 이삭교회에 입교인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우리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네, 우리 자리에 앉아도 되겠습니다. 네, 얼마나 부끄럽고 낯설겠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대답해 주셨습니다. 이제 입교 받으신 여러분들은 교회가 베푸는 성찬식에 참여하고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이를 때까지 더욱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세례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하면은 예하고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정능자 씨, 이운규 씨, 김일 씨, 오정희 씨, 김미선 씨, 이경철 씨, 정재용 씨, 이효정 씨, 김미혜 D 씨, 김경한 씨, 김범석 씨, 김정우 씨. 빠진 분이 있습니까? 네, 성함이. 네.
안삼대 씨.
네. 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과 그 진노를 면치 못할 줄을 알고 그의 크신 자비하심으로 구원받는 것 외에 소망이 없는 줄을 믿기로 서약합니까?
네.
네, 확실히 세례받으시는 분은 다르네요. 네.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가 되신 줄을 믿으며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뿐인 것을 믿고 그만 의지하기로 서약합니까? 여러분은 성령의 은혜만 의지하여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가 되고 모든 죄악을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 살기로 서약합니까?
네.
여러분은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과 화평을 이루는 일에 힘쓰며 교인된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기로 서약합니까?
네,
네, 우리 이제 자리에 앉으셔서 세례 예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로님 도와주시겠습니까? 우리 세례식을 베풀 때에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정능자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운규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김일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오정희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김미선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안삼레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경철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정재용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호정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김미애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김경한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김범석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김정우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네, 우리 세례받으신 분들은 자리에서 한번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공포하겠습니다. 정능자 이운규, 김일, 오정희, 김미선, 안삼례, 이경철, 정재용, 이호정, 김미애, 김경한, 김범석, 김정우 이상은 대한예수교 장로의 이삭교회 세례교인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우리 다 같이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자리에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이어서 간증의 시간이 있는데요. 김범석 우리 형제 나오셔서 간증할 텐데 뜨거운 박수로 우리 좀 모시겠습니다.
세례 간증문 이삭교회 청년 2부 김범석 형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삭교회 청년 2부에 출석하고 있는 김범석입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서 세례를 받고 교회 공동체 앞에서 제 삶을 나누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매우 떨립니다. 네. 이 시간은 제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살아가게 되었는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릴 적 교회를 다니지는 않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하느님의 부르심은 아주 어릴 적부터 제 삶을 향해 계속 이어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초등학생 시절 잘못된 행동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부모님께 들키지 않게 해주세요.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곤 했습니다. 교회를 다닌 적도 없었지만 제 마음속 어딘가엔 하나님을 향한 막연한 존재감과 두려움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제 양심과 마음을 두드리며 다가오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참 신기하게도 기도를 한 날이면 부모님께 호되게 혼이 났습니다. 제가 처음 교회를 출석하게 된 것은 경희대학교 음악대학에 이제 재학 중일 때였습니다. 학과 선배가 찬양대에 사람이 부족하다며 권유해 억지로 따라간 것이 계기가 되었고 1년 동안 찬양대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따라가기 시작했지만 예배 시간에 부르는 찬양이 참 좋았고 그 찬양을 통해 제 마음속에 깊이 남는 따뜻한 무언가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후 동생의 학업 문제로 연고도 없던 부산으로 이사오게 되었고 공익근무를 하며 지내는 가운데 외로움이 깊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찬양이 생각나 저도 모르게 집 근처 교회를 찾아가게 되었고 예배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없이 다닌 예배는 오래 가지 못했고 간혹 주일에 빠질 때마다 연락 주시는 성도님들의 관심도 부담스럽게만 느껴졌습니다. 혹시 나를 관리하려는 건 아닐까라는 오해도 생겼고 결국 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저를 기억해 주시고 돌아올 수 있도록 손 내밀어 주셨던 그분들의 사랑과 관심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것이었는지 깊이 느낍니다. 그 후로 저는 신앙보다는 현실에 집중하며 살아갔습니다. 임용고시를 준비하던 어느 날 자주 가던 카페에서 깁스를 한 채 유리잔을 정리하던 한 남성을 보게 되었습니다. 위험해 보였기에 도와드렸습니다. 그것이 계기가 되어 인연이 시작되었습니다. 며칠 후 그분이 조심스럽게 저에게 물어보았습니다. 혹시 교회 다니시나요? 저는 예전에는 다녔지만 지금은 다니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혹시 괜찮다면 함께 예배에 가보지 않겠느냐고 권유하셨고 마음 한편에 있던 믿고 싶다는 갈망이 반응하여 저는 그 제안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함께 가게 된 교회는 그 카페 건물 위층에 있던 교회였습니다. 분위기도 좋았고 성경 공부도 재미있게 진행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진짜 잘 다닐 수 있을 것 같다는 기대도 생겼습니다. 하지만 4주가 지나며 내용이 이상하게 흘러갔고 어느 대형 집회에 참석했을 때는 JMS라는 단어를 보게 되었습니다. 궁금해서 검색을 해보니 그곳은 이단이었습니다. 제 마음은 또다시 무너졌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믿고 싶었는데 라는 절망이 밀려왔습니다. 그때 저는 다시 한번 마음을 닫고 다짐했습니다. 이제 다시는 믿지 않겠다. 내 인생에 종교는 없다. 그 후로는 그저 열심히 일하고 돈을 모으며 작지만 집도 하나 장만하였습니다. 처음 잠깐은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가운데는 늘 허전함이 남아있었습니다. 그러다 2023년 다니던 직장에서 만난 한 동료를 통해 이삭교회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경계심은 여전했습니다. 또 상처받게 되면 어쩌나, 또 실망하게 되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에 사랑방 모임에는 전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배만 드리고 조용히 돌아가기를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남수호 담임 목사님과 청년 이부를 맡고 계신 김충성 강도사님의 설교는 제 마음을 천천히 열어주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부르고 계셨구나. 과거의 상처는 타인의 잘못이 아니라 믿음 없이 교회를 다녔던 내 문제였구나. 이 모든 여정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속에 있었던 일이었구나. 그 깨달음 앞에 다시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주님의 뜻대로 제 삶을 인도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니 참 신기하게도 힘들었던 직장에서 벗어나 올해 1월에는 양산시설관리공단에 취업할 수 있었고 다른 삶의 문제들도 하나씩 풀리며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불안정했던 삶은 점차 안정을 찾아갔고 매일 아침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시간에 꼭 감사드리고 싶은 분이 있습니다. 저를 이삭교회로 인도해준 바로 그 직장 동료, 사실 그 사람은 이제 몇 달 뒤면 제 아내가 될 사람입니다. 네, 올해 7월 저희는 주님 안에서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교회를 소개해준 사람이 알고 보니 제 인생의 믿음의 동력자였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정의 출발점이 되었다는 사실은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늘 놀랍고 완전하셨습니다. 이제 저는 주님 안에서 한 가정을 세우며 예수님과 함께 걷는 삶, 예수님 안에 거하며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고자 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내 저를 부르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주님 안에서 온전히 살아가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동적인 이거죠. 전도하니와 결혼하는, 네, 결혼 광고이기도 하고 신앙 고백이기도 하고, 네, 너무 귀한 우리 간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사에 또 구비하고 준비해서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 준 줄 믿습니다. 네, 예배를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학습과 입교와 세례 예식을 인하여서 주님 앞에 온전히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이 믿음의 고백과 증인된 성도들의 이 한자리가 우리 주님 보실 때에도 얼마나 기쁘고 또 복된 시간인지요. 주님 한 사람을 이렇게 주 안에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다시 오심에 대한 약속을 주셨는데 우리 모두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신실하고 충성되이 또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 동안 고단하게 달려왔던 성도들의 그 모든 수고를 주님께서 아십니다.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음을 주님께서 또 더욱더 깨닫게 하셨으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더 신실하게 믿음의 경주를 우리 모두 함께 완주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날들이 모든 것이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예물을 드리오니 받아 흠양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들마다 평생에 먹고 마시고 입고 누림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하나님 허락하시며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쓰고 베풀고 나눌 때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주님께서 물질의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드리고 싶으나 드릴 수 없는 형편이 있는 성도들 주님 위로하시고 삶의 예배를 통하여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병상에서 회복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위로하시고 치료의 광선을 바라셔서 깨끗하게 나음을 얻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를 삼아여 나와사오니 모든 성도들의 마음의 소원과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위로하시고 복내려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주님 홀로 영광받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2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에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열한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네 오늘 큰 은혜를 누렸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짧은 시간 안에 메시지를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베드로가 예수님이 승천하고 난 이후에 모인 제자들에게 이제 가룟유다 배신하고 떠난 가룟유다의 자리에 대신해서 사도 한 명을 더 세울 것에 대한 제안과 함께 사도를 세우는 과정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서 어떤 사람을 그 가르두다 사도의 자리에 세울지 사도를 세우는 자격에 대해서 조건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21절과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죠 사도로 세우는 사람의 조건이 어떠하냐고 하면은 요한의 세례로부터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그 시점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져 가신 날까지 승천하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그 예수님께서 함께 하실 때라는 이야기겠죠 22절 계속 볼까요? 항상 같이 읽어보죠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예, 거기까지 예, 거기까지 딱 보도록 하죠 예,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이겁니다 어떤 사람을 사도로 세우느냐면은 예수님의 공생애 기간 동안에 함께 했던 자들, 제자들과 함께하고 예수님이 출입하실 때에 늘 함께하면서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았던 자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것을 목격한 자들입니다 그러니 이 내용들은 예수님의 공생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까지의 모든 일들을 목격한 자 예수님과 함께했던 자, 예수님에게 직접 가르침을 받은 자 그 가운데에서 사람을 뽑아야 한다. 그리고 그렇게 뽑아진 사람의 해야 될 일들이 뭐냐 그러면은 22절 하반절에 보니까 우리와 더불어서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어떻게 할 사람입니까? 증언할 사람이 되어야 하겠다. 이렇게 됩니다. 사도의 조건을 여러분 잘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가 조금 이후에 이 조건이 왜 중요한지를 설명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사도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직접 불렀던 열두 사도 이외에 또 다르게 세워지는 사람은 예수님의 공생애 기간 동안에 늘 함께 다녔어야 된다.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도 받고 예수님의 부활도 목격하고 승천도 목격한 자여야 하고 또 복음을 전할 부활을 증거해야 될 사람이어야 한다. 단순히 예수님 부활했습니다가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다가 많은 고난과 죽음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그 입장을 바꾸지 않고 끝까지 증인으로서 순교자적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사도의 자격을 갖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다닐 때에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사도들의 기능, 사도들의 역할들은 여러분 어떤 것이었을까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사도들이 했던 일들 그것은 첫째로 부활의 증인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들을 뽑을 때 조건이었던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것은 부활의 증인이었습니다 그걸 가장 우리가 잘 보여주는 사람이 바울이었죠 그 증인의 삶을 살아내면서 많은 고난과 환난과 죽음의 위기들을 많이 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사역을 감당했던 것이 바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들이 했던 것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은 교회의 기초를 놓는 것이었습니다 오순절 성령의 그 강림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제 시작되어지는 것인데 그 교회의 기초를 놓은 것이 사도들이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은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건물을 지을 때에 기초가 필요한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건축자의 모퉁이 돌이 된 것처럼 사도들은 그 건축의 기초가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지, 어떻게 조직하고 교회가 어떻게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모든 기초를 놓은 것이 사도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데 있어서 리더십이 중요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계시다가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그 빈자리를 누가 대신했겠어요? 사도들이 각 교회들마다 순회하면서 교회를 세우고 순회하고 세우고 순회하면서 그 교회들 가운데에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떡을 떼고 교제할 때에 그들이 했던 기준이 무엇이었냐 그러면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들이 떡을 떼고 교제하고 기도하였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도들이 했던 것은 교회에 기초를 놨을 뿐만 아니라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가는지 그 리더십들을 온전히 세워가는 역할을 한 것이 사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많은 표적과 기사들을 행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었습니다. 때로는 귀신을 내쫓기도 하고 때로는 죽은 사람을 살려내기도 하고 여러 가지 표적을 통하여서 그 일들을 감당한 것이 사도들의 일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사도를 한 명을 세우기 위해서 중요한 사도의 조건과 사도의 일, 역할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왜 제가 사도의 조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라고 말씀을 드렸냐 그러면은 한국교회 안에도 이미 신사도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한국교회도 신사도의 영향력에 자유롭지 않은 그 위치에 있죠. 신사도 운동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지금도 여전히 사도의 직과 선지자의 직은 회복이 되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여러분에게 베드로가 말했던 이 사도의 조건을 말씀을 드린 걸까요? 사도는 예수님의 공생애를 목격해야 합니다. 예수님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성천을 목격해야 되는데 지금 물리적인 환경으로 예수님의 공생애를 여러분 경험할 수 있습니까? 어려운 질문 아니고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에게 직접 가르침을 받은 이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니까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님의 성천을 목격하니까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도의 조건은 이것이 충족되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신사도 운동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지금도 사도직이 회복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성경에 대한 잘못된 해석과 그들이 주장하는 에베소서와 고린도전서와 초대교회 가지고 있었던 그 은사로서의 사도직에 대한 부분들을 이들은 여전히 사도직이 회복되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데에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들이 그 문맥을 잘못 해석한 데에서 나온 결과물들입니다. 성경을 올바로 해석하지 않으니까 그것을 인하여서 그들이 지금도 자기들이 사도직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오는 오류들이 무엇입니까? 여전히 자기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듣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하는 이야기가 직통계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라는 워딩을 자주 사용합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고 처음에 경험해 본 것이 어떤 신비한 음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수호야, 수호야, 수호야 세 분을 너무 분명하게 들었습니다. 저희 아버지 소리도 아니었고 그 누구의 소리도 아니고 정말 놀라운 소리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한 번도 그와 동일한 목소리로 저에게 어떤 메시지를 준 적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직통계시라고 하는 방식으로 저에게 말씀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강단에서는 우리 개혁주의 안에 있는 모든 목사님들이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강단에서 이야기할 때 주님께서 나에게 감동을 주셨다. 주님께서 나에게 깨닫게 하셨다라는 워딩을 쓴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신사도 운동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워딩을 씁니다. 주님께서 오늘 아침에 나에게 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집사님을 만날 때에 저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워딩을 쓰는 것이죠. 위험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혹이라도 신사도 운동에 깊이 물들여 있는 분이라 그러면은 여러분 겸손하게 그것을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지금은 사도직이 다시 회복되는 때가 아닙니다. 사도로서의 기능은 이미 다 충족되어졌고 사도가 해야 될 일들은 이미 다 이루어 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와서 다시 교회의 기초를 쌓을 일도 없고 누군가가 다시 직통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야 될 만큼 지금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계시가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66권의 말씀으로 충분하게 우리에게 준 계시를 다 선포하셨고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가 마땅히 이루어야 될 모든 기초를 이루어 놓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쩌면 이 메시지를 듣는 가운데 여러분 간에 충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포기하지 못하겠어. 그건 여러분의 선택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어떤 걸 선택하는지에 대한 선택은 여러분이겠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성경에서 분명한 기준이 우리에게 제시되어져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어떤 사람들을 추천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죠. 23절과 24, 25절인데 먼저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죠. 시작.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예, 두 사람이 추천되어졌습니다. 기준은 동일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에 함께하고 예수님께 직접 지도를 받았고 예수님의 부활과 성천을 목격한 자, 부활의 복음을 전할 자, 이 조건에 대해서는 두 사람이 동일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요셉도 마띠아도 어느 누가 사도로 뽑혀도 부족하지 않을 만큼 기본적인 조건에는 충족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사람 가운데에 이 서로를 소개하는 방식이 조금 다르죠. 요셉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뭐죠? 유스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마띠아는요? 그냥 마띠아예요. 여러분 보실 때에 어떤 느낌이 들었어요? 제가 막 누군가 이야기할 때 여러 가지 정보를 이야기하면서 누구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누구 이렇게 하는 거하고 여러분 인식할 때 어떤 사람에게 마음이 조금 더 쏠리세요? 예, 많은 어떤 정보를 가지고 준 사람에게 이야기할 때 마음이 조금 더 쏠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냥 우리가 그냥 추측해보는 건데 제가 한번 제안을 드려보면은 이 두 사람을 놓고 우리가 하는 방식대로 투표를 딱 했어요. 그러면 누가 뽑힐 것 같으세요? 요셉. 예, 제가 생각해도 요셉 뽑힐 것 같아요. 요셉이 이렇게 여러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평판이 있고 그렇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 베드로와 함께 제자들이 선택한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그 다음에 24절과 25절인데요. 같이 한번 보죠.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24절을 보면은 베드로가 되게 중요한 내용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요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무사람이라는 것은 요셉과 마띠아 두 사람만이 아니라 공동체 전부의 마음을 아시는 주요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요셉도 있고 마띠아도 있고 만약에 우리가 이 선출하는 방식이 있어가지고 뽑았을 때에 성도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들이 있는지 이 베드로는 모르고 사도들은 또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요. 어떤 사람 마음속에는 이 요셉에 대해서 이 사람은 뽑혀야 돼 라고 하는 마음을 강력하게 갖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아이 그래도 맞대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한 것은 주님 이 두 사람 가운데에 누가 주님께서 선택한 사람인지 그래서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감당한 사람인지 좀 보여주세요 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그들이 선택한 방식이 무엇이었을까요? 예, 26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26절 시작.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열한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어떤 방식을 선택했어요? 제비 뽑게요. 그럼 이제 정황으로 보면은 이들이 처음부터 제비 뽑기를 염두에 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처음에 일단 후보군을 놓고 누구를 뽑을지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물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어떤 방식으로 뽑아야 될까요? 우리는 간혹 이런 생각을 하죠. 제비 뽑기는 하나님의 초대교회가 선택한 하나님의 방식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러나 초대교회에서는 사람을 뽑을 때 무조건 제비 뽑기를 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일곱 집사를 뽑을 때에 그때도 여러분 제비를 뽑았겠어요? 아닙니다. 일곱 집사를 뽑을 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 일곱을 너희가 택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일곱 사람을 뽑을 때는 제비를 뽑은 게 아닙니다. 그냥 제비 뽑기만이 성경적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오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이들이 이 두 사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무엇입니까? 제비 뽑기였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제비 뽑기로 할까요? 다 내년에 우리 중직자 선출해야 되잖아요. 내년에 우리 제비 뽑기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 가장 공정한 방식이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가장 공정한 방식인데 모두가 공정하다고 생각을 할까요? 그냥 제가 저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이런 사람들은 동의하지 않을 수 있을 확률이 아주 큽니다. 교회 오래 다녔거든지 봉사를 많이 했든지 그 다음에 어떤 자기의 영향력이 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제비 뽑기를 환영할까요 안 할까요? 아, 저 같은 마음이 아니네요. 그럼 내년에 그럼 한번 제비 뽑기 해볼까요? 어떤 사람은 반대 동의할 확률이 많습니다. 교회에 와가지고 얼마 안 됐는데 우리가 이삭교회가 가지고 있는 자격 조건에 딱 들었습니다. 교회 얼마 다니지도 않았고 봉사도 많이 안 했는데 이 자격 조건에 딱 들었어요. 제비 뽑기 하면 어때요? 너무 좋죠. 안 뽑혀도 안 슬프고 뽑히면 너무 기쁘고. 근데 반대로 이걸 뽑아놓고 나면은 상처받아 교회 떠날 사람도 많겠네요. 어떤 것이 성경적이다라고 할 때 그것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죠. 어떻게 보면 일곱 지파를 뽑을 때의 방식이 다르고 두 사람이 뽑을 때의 방식이 달라요. 요셉이나 마띠아나 어떻게 보면 기본 조건에서는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보로 올려놓은 거예요. 제비를 뽑는다는 것은 어떤 결과가 나와도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공동체의 동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이 뽑혀도 마띠아가 뽑혀도 그 가운데는 어느 누구의 마음이 상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에 동의한다라고 하는 동의가 있기 때문에 제비 뽑기가 진행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순종한다라는 공동체의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가운데에서 제비 뽑기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무엇일까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분배할 때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정탐을 하고 구획을 다 나누었죠. 그러고 난 이후에 그 땅을 분배할 때 분배하는 방식이 무엇입니까? 제비 뽑기였습니다. 그 땅이 비옥한 땅이든지 아니면 아주 메마른 땅이든지 험준한 땅이든지 아니면 좋은 땅이든지 상관없이 그들이 제비를 뽑으면 그들의 땅에 몫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 가운데에 동의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선택해준 그 땅을 포기하고 다른 데로 옮겼던 지파가 어디입니까? 단 지파입니다. 단 지파는 자기가 주어진 그 땅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더 평화로운 곳을 찾기 위해서 가장 북쪽 단으로 라이스라고 하는 곳으로 땅을 옮긴 거예요. 단 지파는 요한계시록에 열두 지파에서 이름이 없습니다. 이 제비 뽑기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의지 안에서 그들이 하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한번 정리해보죠. 베드로는 그냥 11명 있는 대로 그냥 사도의 숫자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좋지 않았을까요? 예를 들면 11명으로 있다 그러면 예수님이 직접 뽑은 사람 11명이에요. 그럼 자기들의 여러분 아이덴티티가 정체성이 얼마나 더 확고하겠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직접 뽑은 사람이야. 그게 더 낫지 않아요? 한 명 더 추가되는 사람은 예수님이 직접 뽑은 게 아니라 누가 뽑은 거예요? 예, 그 공동체가 세운 사도예요. 그러면 베드로 입장에서 보면은 11명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자기들의 입장에서 훨씬 더 나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2명으로 채우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나라를 세울 때에 몇 지파로 시작하셨어요? 12 지파로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완전한 회복에 대한 언약적 의미입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부모도 버리고 전토도 버리고 다 버리고 주를 쫓았는데 마지막에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마태복음 19장 2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열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심판하리라. 예, 열두 지파, 열두 사도라는 것은 그냥 빈자리를 하나 대신 메꾸는 개념이 아니라 언약적 차원에서의 베드로가 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2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열두 문이 있는데 문에 열두 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열두 지파의 이름들이라. 예, 열두 지파 이름이 열두 문 위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그 성의 성곽에는 열두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열두 사도의 열두 이름이 있더라.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 열두를 채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한번 정리해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명하나 유명하고 유명하나 무명한 이들입니다. 마띠아는 선출될 때까지도 마띠아에 대한 소개가 없습니다. 그냥 마띠아입니다. 마띠아가 사도로 선출되고 난 이후에도 마띠아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마띠아가 선출되고 난 이후에 이가 어떤 사역을 했더라는 것에 대한 소개가 없어요.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도 여러분 부름받기 전에는 어떤 자들이었을까요? 정말 무명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부였습니다. 그냥 그들의 일상을 열심히 살아가던 한 사람의 시민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리였고요. 어떤 사람은 열심 당원이었습니다. 마띠아도 그 정보가 우리에게 없습니다. 무명한 자들이었지만 예수님에 의해서 제자로 사도로 부름받게 됨을 인하여서 유명하게 되어진 자들입니다. 그 백성들 가운데에 리더십을 가지게 되어진 것이고 예수님의 그 교훈을 가르치는 자리에 유명한 자리에 세워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유명하게 되어진 자들이 살아가는 방식은 어떤 방식이었을까요? 무명한 자들처럼 살아갔습니다. 예수의 사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는 잘 몰라요. 사도가 살아낸 방식과 베드로에 대한 부분, 요한에 대한 부분 알지만 다른 사도들이 어떻게 살아갔는지 성경은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위해 살지 않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썩어지는 것처럼 자신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밀알처럼 썩어지게 살아간 것이 그 유명한 자들의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여러분 무명한 자들 아니었습니까? 그리스도와 전혀 상관없었던 우리들인데 주께서 우리들을 불러서 여러분을 유명하게 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장 유명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성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사, 권사, 장로, 목사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직분에 지나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의 가장 소중한 이름은 우리가 성도라는 이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새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 되어진, 유명하게 되어진 우리들의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어떠해야 될까요? 예, 사도들이, 제자들이, 초대교회들, 성도들이 살아갔던 방식대로 유명한 방식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난데라고 하는 그 마음을 다 내던져버리고 나는 없고 그리스도만 우리 가운데 드러나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와 함께 예수를 따라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심에 합당한 삶의 모습으로 무명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무명하나 유명하고 유명하나 무명한 이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고 나아가죠. 찬양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그래도 오늘 가사를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우리 찬양해 봅시다.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한 다른 일을 구욕해 하는 자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한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무명하나 유명하고 유명하나 무명한 자로 불러주신 하나님, 사도를 부르셨을 때에 그 사도의 유명함이 오히려 그들의 자랑을 하는 데에 자신들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한 알의 밀알처럼 썩어져 버렸던 그 사도들과 제자들의 삶처럼 오늘도 성도라고 하는 이 유명하고 새 이름을 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우리들의 살아가는 삶의 방식 또한 하나님 한 알의 밀알처럼 무명하게 그러나 많은 생명을 맺는 삶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한 주간 살아갈 때에도 가정을 지켜주시고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과 성도들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늘 불담으로 막아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말씀을 인하여서 예수 잘 믿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오늘 학습과 입기와 세례로 인하여서 주님 앞에 믿음의 결단을 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